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전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53장 이사야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촉촉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도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감싸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운행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오직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찬가지로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을 그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려 나무 가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특별히 그 카톨릭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들어올 때 종려 나무 가지 그 잎사귀를 조금씩 잘라 가지고 하나씩 들고 그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게서 그런 뜻이 종려가 아니라 원래 그 종려 나무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돌아오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예수님 오시는 그 밑에 깔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던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의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우리 전 목사님께서 아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시청각으로 여기에 잘 하나하나 쭉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을 전 목사님이 그때 잠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쭉 부풀려서 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통해서 여인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오래오래 게을르고 또 그리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상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했어요. 그 이방인의 그 뮤지션들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그래서 뭐 찬양을 경배를 받게 하신 그런 아기 예수 그리고 또 목동들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그 거룩한 구제주가 났다고 이렇게 알려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런 뭐 특별한 별난 그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은 좀 예수님이 오래오래 사시면서 그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3년 조금 넘어서 그냥 맥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마지막 주일을 이제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는 그 주일날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주일은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래서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조그만 콜트 이 조그만 나귀의 등에 업히셔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려면 이제 그 밑에 그 배단이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그 언덕을 넘어서 밑을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게 돼요. 그 내려다 보시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팜 추리를 흔들고 옷을 밑에다가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을 이루는 그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선생이시여, 랍비시여, 저 사람들 입을 막고 서서 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걸 불경하니까 그러니까 막으라고, 블래스핑 하다고 그래서 이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들이. 그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그 밑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다음에는 우셨습니다. 그 우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서부터 44절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그 시티를 보시고 우시며 위핑했다고 그러셨어요.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아할 뻔했을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그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AD 66서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에 거기 60만 명 내지 100만 명이 다 죽을 것을 예수님 미리 보시면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예.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보시고 우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리고서 세상과 짝하고 사탄하고 같이 춤추는 그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는 돌들이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만 가지가 사인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소리를 칩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65억의 인구가 3분의 2가 다 죽을 텐데 예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전해야 될 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잠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지금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주님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똑같이 그 교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교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짚어서 같이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더 큰 눈물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온 세계가 멸망할 텐데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름도 없는 그 가정 부인들을 통해서 할머니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떼를 입고 갈고는 목자들이 이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목이 곧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실정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번 그 종려주간 이번 그 예수님의 부활절 우리 정말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이러한 이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알질 못한다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했던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입만 따로 부른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주님께서 시간을 보내셨는가? 정말 우리 생각할때서는 이제 마지막 내가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또 부닥치는 그 시간 또 그리고 많은 이 아픈 사람들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을까 마지막을 카운트다운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주일날 그 팜선대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식으로 따져 보면 그게 D-4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4일 전이었어요. D-4.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첫날을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우시면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나가셔서 그 근처에 베다니에 이제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고 주무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 잡수시려고 그러다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저주를 하신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날 D-3에 그 하신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그 무화과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눈동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주님께서 아주 원치 않는 그런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거기 성전 척결을 하셨죠. 거기에 모든 장사꾼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호령을 하셨어요. 이게 내 집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여기가 강도들의 구려리 됐다. 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거처하셔야 되는 그곳을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기도하는 그 자리를 바로 장사치들이 거기서 비둘기 팔고 양이나 염소 팔고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하는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지금도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바로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자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자리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교회가 바로 비즈니스 센터가 되고 그리고 쇼핑몰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예수님이 지금도 오셔도 똑같이 아마 다 던져버리고 다 발로 다 차버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자기를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도 또 불쌍한 소경과 절뚝발이를 고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도 연휴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이제 그 성전을 클리닝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실 것 또 나눌 것 또 그리고 고치실 것을 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 전에 누누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고난을 받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옆에서 그 보좌를 하던 제자들도 조금 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눈치 없는 짓들을 하면서 예수님 옆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끝났어요. 이제 셋째 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이제 D-2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이제 다시 그 베다니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오는 그 길에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산도 옮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다는 게 결국 명령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나무나 그런 그 subject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폭풍이 물었을 때 또 때로는 지진이 온다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창조주고 주관자고 컨트롤러고 알파고 오메가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그 live demonstration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십니다. 그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낮에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대심판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만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그 핵심적인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징조들, 사인들 그리고 이제 임자가 다시 올 때 그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탄이 옆에 있었어요. 사탄이 옆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유다에게 싹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조하시는 그때 사탄이 가장 그 뒤에서 처진 그 유다에게 싹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해요. 어떤 타이밍이야? 중요할 때 꼭 중요한 것을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성경 공부들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또는 같이 나눌 때 보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러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안 듣습니다. 아니면 빠지거나 이걸 우리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죠. 사탄이 그걸 아니까 그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걸 방해를 넣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로 화요일 날 오후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이제 주일날서부터 월, 화, 수. 이제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수요일 날 오전에는 주님께서 쉬셨어요. 가장 바빠야 되는 그 시간인데 주님께서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 주님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 준비가 바로 나를 준비하다는 것을 알면서 제자들은 몰랐지만 같이 있는 제자들은 서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그리고 티격태격했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을 물끄러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 양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죠. 그 중동 지방에서 지금도 양을 잡을 때 되게 이렇게 잡습니다.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먼저 다리를 묶어요. 다리를 앞에 뒤에 이렇게 딱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흙을 팝니다. 흙을 파서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되면은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땁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양은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 그 동물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누가 의도를 하면은 그러면 동물들도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안 죽으려고 그러죠. 소나 돼지들이 이제 그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 먼저 알고 슬프게 소리 지르고 발을 뻗팅기고 그리고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그 구제역 때문에 그 소와 돼지들 죽지 않으려고 죽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 파먹는데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는지 그 정말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동물들의 그러한 본능적인 그러한 그 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양은 그것을 하질 않아요. 양은 그대로 공손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죽여도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리고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서 피가 다 쏟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를 이제 풀러서 그래서 그 다리를 위에다가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껍질을 벗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으니까 유대인들로서 해마다 매년 이것을 해왔으니까 또는 계절마다 해왔으니까 아주 능숙하죠. 그래서 다리하고 그다음에 몸뚱아리에 그것을 쭉 칼로다가 그어서 그다음에 그 껍질을 확 벗기면은 그러면은 살만 남고 이 그 껍질 그 털이 쭉 다 벗겨집니다. 예. 그러면 그 껍질을 땅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쭉 갈라서 그다음에 내장과 그다음에 이것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완전히 이게 클린이 되면은 그다음에 각을 뜬다고 그러죠. 이 각을 뜨려면은 그 근육이 어떻게 생긴가를 알아야만 그것을 칼로다가 제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이것을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 오늘 그걸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깡문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양을 잡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아마 음미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것이 바로 나다. 앞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이 조용하게 수요일날 아침을 혼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그들과 함께 그 잡은 양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소위 그 유월절 그 디너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걸 하죠. 이것을 그 패스오버 세이더 디너라고 그래서 그래서 양을 잡은 걸 가지고 유대인들 절기에만 내일인가 아마 모레 그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그 절기 디너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누가복음 22장 그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게 이 두 절에 굉장히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그 양을 잡은 걸 가지고 쿠킹을 해서 그래서 그 이제 저녁에 먹는데 그냥 먹으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매 그랬어요. And the time had come.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었노라. 맞습니다.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먹으라 하는 겁니다. 나를 먹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되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암암리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때가 됨에가 바로 언제냐? 오후 3시부터 한 6시 그 정도 됐어요. 그게 저녁에 해질 무렵이죠. 주님께서 이제 다 먹고 났더니 그 제자들이 배가 부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서로 싸웁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죠. 성만찬 우리가 오늘 아침에 했던 그 성만찬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제정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26장 26절에도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마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각하게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종들이 누가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그때 그 발을 씻기는데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타월을 허리에 감으시고 물을 갖다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그다음에 15장 16장에 있는 그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고별 말씀입니다. 고별사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4, 15, 16.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수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이 급하십니다. 마음이 급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올리브 트리가 있는 언덕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은 완전히 크러시 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옛날 연잡 돌 같은 거로 완전히 다 눌러서 그래서 짰다 하는 그런 뜻이 그 겟세마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멜 깁슨의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올리브 트리 그 밑에서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아주 그 시작을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람어로 그 땀을 그 추운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이것을 질 수가 있느냐라고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거만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질 수가 있느냐라고 싹 물어봐요. 예수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계속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계속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때 큰 하얗 큰 구렁이 같은 뱀이 앞으로 쭉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꽝 밟아버립니다. 그 사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거기서 모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바로 이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바로 수요일 날 저녁, 수요일 저녁서부터 목요일까지는 그 다음에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안 주무시고 이들이 이제 그 사랑했던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러 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바로 그들이 팔려고 했던 그들에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내어주셨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감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은 잠 하나 주무시지 못하고 수요일 저녁서부터 그 다음에 밤 토요일 날 아니 그 목요일 날 밤 새벽 아침까지 계속해서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로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아주 긴박했던 그 시간 아니 그 분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다이섹트해서 그래서 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예요. 그 마지막 준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하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그 찬송의 뜻이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왜 거기 가시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든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나도 같이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준비를 하셨던 것, 저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비록 트러블메이커였었고 비록 깨닫지 못하고 비록 참 바보들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은 그들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는 바로 주님에 대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 even Judas 유다 자기를 배반한 유다에게까지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그 유다가 나를 배반했다 하는 것을 참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또 말씀에 이것이 쓰여졌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 예수님의 그 작정, 예수님의 그 뜻은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서부터 그 다음에 밤 목요일 날 새벽 이렇게 쭉 연속이 됩니다.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내가 잡았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예수님을 처치를 할 궁리를 합니다. 보통 이걸 며칠 며칠 뭐 지금 같으면 코트에 가서 변호사 시켜가지고 다음 달 연기 뭐 몇 달 연기해서 자꾸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수요일 저녁서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안나스 그 제사장의 집 앞에 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갔다가 또 그다음에 공회 앞으로 갔다가 예, 그다음에 총독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가 헤롯에 보냈다가 헤롯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가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손을 딱 씻은 다음에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그 로마 병정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날 다섯째 날 그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 빨리빨리 움직여진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그 채찍질을 당하죠. 그 채찍질. 40대 채찍을, 39대 채찍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거의 탈진하고 거의 죽음 상태에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채찍질은 그 채찍이 그 여러 갈래로 가죽으로 돼 있죠 길게. 그래서 그 끝에 이 그 나부르다 된 무거운 나부르 된 갈퀴가 있어서 한번 쭉 휘감고서 이렇게 그 잡아채면은 살점이 다 모더랍니다. 최근에 그 어린 그 아홉 살인가 열 살 먹은 아이가 예수님에게 그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얼굴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얼굴이 그냥 모습이 형체가 없는 눈은 퉁퉁 부고 코는 다 잘라지고 귀도 다 잘라지고 얼굴에 살점이 있는 데는 다 긁어져서 전부 다 완전히 그 뼈만 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그냥 울면서 그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그 얼굴이 그랬으니까 몸 전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힘이 기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로 해서 이제 그 골고다로 갈보리로 이제 예수님이 갑니다. 그것이 목요일 날 아침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삐 움직였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한잠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사탄이 이를 통해서 일을 벌립니다. 그것을 보았던 유다가 마지막 양심에 살아서 그래서 가서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것도 바로 목요일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죠. 이미 늦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로 가신 그 시간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서부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죠. 그 6시간 동안에 그 유명한 가상 7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그 7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때 그 고통당하면서도 하신 그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찌르고 학대하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이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보고 있던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의 고난을 고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마리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오후에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이것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시자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급히 이들을 예수님을 내려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띄워가지고 무덤에 갖다 싸서 눌리고 그 다음에 큰 돌로 거기를 막고 파수꾼을 세우신 것이 저녁 한 6시경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목요일날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엄청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서 53장이 본문인데 53장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600여 년, 예수님 나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이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바로 다윗 왕에게 시편 22편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 쭉 다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유태인들이 그 이사야서 53장 그렇게 확실한 명확한데 이거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 자기네들이 고통당하는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정말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세상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게 그렇게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로서 자기가 스스로의 희생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그 속죄 대신 죄를 이제 죽음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을 제가 좀 우리가 읽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공동 번역에 있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걸 좀 말을 바꿨어요. 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신 예수를 집어넣고 우리라고 하는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 보면은 그러니 나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여호와께서 팔을 휘둘려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예수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도단한 해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예수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예수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나도 덩달아 예수를 업신여겼었다. 그런데 실상 예수는 내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내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나는 예수가 천벌을 받을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를 받는 줄만 여겼었다. 예수를 찔린 것은 나의 반역죄요. 예수를 으스러뜨린 것은 나의 악행이었다. 예수의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나를 성하게 해주었고 예수의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나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제멋대로 날아났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지우셨구나. 예수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예수의 신세를 걱정해주는 자가 누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예수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나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은 예수는 그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여호와께서 예수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서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예수는 후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리라. 예수의 손에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 내가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진 그러한 이사야서 53장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53장의 시작은 사실 이사야서 52장에 52장 14절 15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을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사야서 52장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은 메시아의 철저한 희생, 즉 번제물로서 예수님이 바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은 메시아의 완전한 그 성품, 소제물로 바쳐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4절부터 6절은 메시아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로 예수님께서 바쳐주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메시아의 죄의 대가로서 속죄제로 바쳐지는 주님의 모습이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 메시아의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속건제로 바쳐지는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의 그것을 다 이루시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시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들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의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그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은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거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수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때가 이름에 그다음에 저녁을 같이 먹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때가 무슨 때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 희생양으로 잡혀지는 그것을 계산을 하고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다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모세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달 첫 번 1월 10일 날 이제 그 양을 준비해서 이제 묶어둡니다. 묶어두고 그다음에 이제 잘 먹이죠. 그러고 나서 14일에 닷새 만에 이제 해질 무렵에 오후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양을 잡고 그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먹은 다음에 똑같이 예수님이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정열을 다 기울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철저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을 거쳐서 그래서 단단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온유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그 40장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서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러한 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세요. 또 누구에게 가서 찾아가서 말 좀 잘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습성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같이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의 마지막을 대하면서도 서로 자기 자리 다툼하는 그 싸움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은 후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막상 자기네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후에야 그때서야 성숙해지고 마지막 때 그 베드로 그 전서 후서 또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그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이기신 우리 주님 세상 죄를 맡아서 저주를 받아야만 예수님이 이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것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메시지로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우리 세대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온 천체 우주 만물이 다 주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 만물에 가장 티끌만한 조그만 지구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지구에 일어난 일, 그 중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고 계신다 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순종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좁은 길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고 또 이것의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 마지막인 것을 자기네들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최후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속삭여 됩니다. 넓은 길 가라고 그러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만 편하고 잘 살면 되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하고서 그리고 인간들을 특별히 교인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그 고난주간에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자신의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나의 그 신앙의 위치, 내 믿음의 위치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약한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그 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고 이 철저한 순종이 주님께서 끝까지 보고 계시는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내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것을 정말 그 이기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첩경이 이것이 우리가 매일 밤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 마음을 온통 그냥 아주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게 부탁을 하시는 마지막 준비에 이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뜻,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다음에 인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이루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성령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을 이기는 자로서 준비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숨가쁘게 저희들이 훑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그 날짜마다 시간마다 아니 그 순간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주님의 오히려 걱정시켜드리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보다도 더 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함으로 깨달음으로 그래서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고 그리고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또 변화시키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준비하길 원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일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